예,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까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시며 먹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시며 먹게 하신 사건, 그리고 둘 다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시고요.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같은 소명을 주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소명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직분자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분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신실하게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으로도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를 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모든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 같은 선지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냥 입에만 말씀을 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시죠? 창자에 채우고 마음에 품으라. 이 말씀의 뜻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마음까지 품고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몇몇 선지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 현실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이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기 때문에. 그런데 11장으로 가면은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나와요. 바로 이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쁘신 뜻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민수기에 가면 당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그때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 70인의 장로들까지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시기하여 모세에게 말했죠. 저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했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뭐라고 했죠? 야, 하나님의 뜻은 때가 오면,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다 선지자 되게 하시는 때가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 세워지는 때가 왔고요.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부어지시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지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 되는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시는데 구약과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부어지신 성령님이 70장로들에게 부어져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부어졌던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 세워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말씀이 기록된 때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였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들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선지자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선지자 사명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소명을 받은 이런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부터 이것이 시작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으로도 했고 성도들도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왔던 삶이 뭐였죠?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으로 말씀을 먹은 자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기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의 삶에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슬픔과 고통, 아니 더 나아가 죽임당함까지 따라왔습니다. 즉, 입에서는 단 복음 말씀이 폐에서는 썼다는 거죠. 왜 그랬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그 친지들, 이웃들, 가족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의 마음이 딱딱하여져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싫은 바가 되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친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욱 큰 슬픔과 고통이 따라왔고요. 배에서는 썼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에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복음사역이 어려운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운가요?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교회의 진짜 어려움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서로 다르다. 교회의 진짜 어려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들의 딱딱한 마음에 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은 뭘까요? 죄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 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스스로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했듯이 참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죠. 안 믿는 자들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전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교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며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아니,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무슨 이유든지 복음 말씀을 달게 먹고 마음에 품는 열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마음이 딱딱한 죄인들처럼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복음 말씀을 먹으려는 마음만 아니라 증거하려는 마음이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려는 마음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복음 말씀이 전혀 달질 않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아니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는다면 에스겔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뭐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 생각되면, 어저께 우리 말씀 보았죠? 가정성경 공부 모임에서. 빨리 회개하고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정말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돌이켜져서 마음이 딱딱한 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언제든지 패역한 백성들이 돌이켜 돌아올 곳이 있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고요.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고요. 저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신실하게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도 듣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마음이 딱딱하여져 있어서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것이 교회만 아니라 각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전한 같은 메시지예요. 전체 성경 66권이 주는 메시지. 죄와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천국 축복에 관한 메시지. 이외에 뭐가 있나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전하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달지 아니하게 될 때, 지겹게 될 때, 듣기 싫을 때, 멀리하고 싶을 때, 늘 똑같은 소리처럼 들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 너무나 환호하고 좋아했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떡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지 않았어요. 만나가 지겨워지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열망하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요. 그 말씀이 달지 않게 되고요. 지겹게 되고요. 듣기 싫게 되고요. 멀리하고 싶고요. 늘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복음은 죄인에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듣고 늘 전해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것을 위해 먼저 말씀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더욱 열망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먹고 전함으로 이 죄악 세상의 거짓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참교회와 참성도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음을, 예수님의 참 증인이 있음을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고 말씀도 전하지 말고 이건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이 달면 전하고 싶어요.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두루마리 채기를 먹이셨고요. 모든 사도들에게 먹이셨고요.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고요. 요한에게도 먹이셨고 교회에도 먹이시고 성도들에게도 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이신 두루마리 책은 블랭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책을 먹이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채워야 될 책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신 것을 먹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먹은 자들은 말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갖게 돼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이가 듣지 않을 때에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이렇게 10장에서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신 교회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제 이어오는 계시록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쓴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11장으로 가면은요 그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two witnesses, 두 증인들이 나오고요. 이들을 two prophets, 두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왜 이렇게 보여주시냐 하면 왜 생각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 두 선지자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을 달게 먹은 자들. 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이 1260일 동안 1260일은 연도로 하면은 몇 년이나 될까요? 1260일 3년 반 달수로 하면 48달이에요. 그렇죠? 또 성경의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에 가도요 3년 반 뭐 1260일 48달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3년 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은요 나중에 한번 또 보겠지만 다니엘서로 가면 70일에 70 위크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70일의 예언에 보면 이미 69일에와 3일 반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9 weeks하고 3 days and half 3일 반이 다 지나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3일 반의 시대예요. 이 말세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또 뭐라고 부르죠? 교회 시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다스리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3일 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반으로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1260일 그리고 48달.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말세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두 증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세상은 듣지 않고 거부할 것이고 이 두 증인들은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세상 죄인들이 이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기까지 해요. 예수님 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친구가 되죠 그때? 예물까지 나누죠.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하지 않았다가 친구가 되고 서로 예물까지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에 참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진리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부받고 망하고 쇠하는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있나요?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망하고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방금 읽은 9절의 8절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죽는 그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애굽과 같은 소돔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성도가 죽은 그곳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죽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 세상이 기뻐했듯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정말 참 진리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린 너무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너무 연약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가는 길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죽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곳으로 여겨주시는 이것처럼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예수님도 거기서 끝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천국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그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죽은 교회와 성도들도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이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후에. 3일 반은 뭐였다고요? 아까 계시록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이 말세의 교회 시대도 되고 죽은 지 3일 후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3일 반 후에 교회 시대의 끝에 하나님께서 생기로 즉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다시 살게 하셔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믿는 성도가 죽으면 우리 영을 먼저 천국 영광으로 높여주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를 다 부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까지 함께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복되고요. 또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시지 않나요? 따라서 끝까지 해를 입고 망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삶은요, 세상이 알아주는 삶일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일까요?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알아줄까요? 복음 증거의 삶은 우리는 쇠하더라도 예수님만이 흥하시는 삶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내가 가야 되는 길, 나에게 주신 선지자 소명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져주신 것은 고마운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쇠한 것은 감사한데 내가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 쇠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으로 영광을 삼지 않고요.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잘 모르거나 그 복음 말씀이 아직 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억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흥하여야 되거든요. 우리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나는 뭔가 하나님께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건 내 욕심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망하는 것? 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죠. 아니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아니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고난을 따라가서 세상에서 결국은 쇠하고 망한다는 메시지 누가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싫다는 거죠. 내 영광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게 되는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밀어나고 거리끼는 분이에요.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나의 삶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로 가고 있나요?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도대체? 우리 그 뜻을 분명히 믿고 이 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한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깨닫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망하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있던 자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다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미워서. 그리고 결국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헛되게 죽은 거였나요? 스데반도 막 이를 갈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죽었나요? 아니면 하나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실망하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너무 기뻤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 모습은 예수님 영광 드러내며 죽기까지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하고 그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하고 며칠 안에 몇 주 만에 목숨을 잃고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삶을 낭비한 건가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왔을 때 그랬죠?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헛된 삶을 낭비한 건가요? 지금도 아랍 지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인이 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건가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도 슬쩍 변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과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천국의 사역을 세상의 사역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자신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서, 와,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부당하고요. 거부했고요. 사역이 열매가 맺어지질 않았어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큰 슬픔 가운데 번민했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회의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 맞나? 나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저렇게 안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나? 아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번민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번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세요.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신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다 이루어야 했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인 것처럼 여겼고 그 사역에 열매가 없자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공연히 힘을 낭비했다고 낙심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이 쇠하고 망하고 죽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생각나시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알려주나요? 말씀이죠. 말씀에서 예수님이 즐거우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왜? 예수님을 즐거워하도록 말씀을 먹여달라고.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어저께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에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능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회복이 먼저예요. 에스겔서 3장 14절에도 주의 신 성령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힘있게 감동하심으로 패역한 죄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달게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죠. 모든 삶은 전하는 것은 그 이에 따라오는 거고. 정말 여전히 내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채워달라고. 예수님 다시 즐겁게 해달라고. 달고 단 말씀을 좀 먹여달라고. 그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말씀을 찾아 나아가 그 말씀 달게 먹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끝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나는 포함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열망하고 기도하면. 형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을 먹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고난과 핍박받기까지라도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복음 잘 알려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순종된 충성된 종아 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 영원토록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 말씀을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욱 달고 오묘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이 말씀이 알려주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맛보고 알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또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는 교회의 사역으로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